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제1장 23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여호와께 돌리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예배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 있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그 귀하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로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타내야 할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에 형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형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deeply.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영어 번역은 Now that you have purified yourselves by obeying the truth, so that you have a sincere love for your brothers, love one another deeply from the heart. 왜 우리가 형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또한 제자된 증거가 바로 형제 사랑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 주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I am a disciple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하기는 쉽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How we can demonstrate that I am a disciple of Jesus Christ? Through the brotherly love, 형제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형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이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거짓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 깨끗하게 하여야 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완료 분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벌써 이미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아직도 더러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위치적으로 포지셔널리 우리가 위치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형제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자연히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물을 엿과기에 넣어가지고 이 더러운 물이 모든 불순한 것과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물이 되면은 이 물을 나누어 주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은 마치 맑은 샘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맑은 그 샘물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샘이 맑으면 이 맑은 물을 나누어 주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기뻐하고 이 맑은 물이 흐를 때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의 이론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23절과 2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이 고민을 당하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이렇게 깔려있는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분노와 미워하는 것과 아주 다투는 것과 시기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누구를 미워했던 것,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던 것, 누구에게 모욕당하여 이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작용하여 이 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것이 놀라운 진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For you have been born again, not of perishable seed, but of imperishable, through the living word of God.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이 성경은 벌써 고전이 되어서 옛날 책이 되어서 그냥 참고서적으로 도서관에 한 권 정도 비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늘도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것 같습니까? 모세가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처음 모세가 성경을 쓸 때에 지금부터 한 1450년 전이니까 주전 145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라면 오늘날 고전으로만 가치가 있지 지금까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가장 오래된 법이라고 말하는 하무라비 법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하무라비라고 하는 왕은 고대 바벨론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주전 한 16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한 3600년경이겠습니다. 그때의 하무라비가 기록한 그 법전이 오늘날 고전적으로 참고는 되겠지만은 그것이 살아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저자로 말하면 약 40명의 저자가 1400여 년 동안 450년 주전으로부터 사도 요한의 기록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약 1500여 년 동안 기록된 이 말씀이 40명의 저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왕족 출신의 예레미야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있고 학자 출신의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고 농부 출신인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졌지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책을 교회 들어오실 때 보시고 자동차 뒤에 두셨다가 일주일 내내 자동차에 가지고 다니다가 또 주일 되어서 꺼내어서 교회만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성경책은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까운 곳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읽으면 이 성경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정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부 출신이었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함이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불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라고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40장 6절 이하를 인용하여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영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변하겠으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속성에 대해서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의 고전으로 남지만은 이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로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해와 달과 온 우주계는 없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도 이 성경 말씀을 늘 듣고 또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면 결국에 가서는 그 말씀이 속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종종이 물어보면은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유치원에 다녔는데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면서 배웠던 그 말씀이 속에 생명으로 남아있어서 그 말씀이 때가 될 때에 싹이 트고 우미 터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독교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닐 때 기독교 대학에 다녔는데 그냥 억지로 성경을 공부했고 점수도 잘 맞았고 억지로 채플에 참석을 했는데 그 후에 신앙을 버렸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돌아옵니다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다. 우리의 마음이 맑아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마음이 맑지 못하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사랑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의 결론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졌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가장 가깝게는 자기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형제, 자매, 육신에 관계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있는 이웃사람, 교회에는 성도들, 직장에 가서는 직장의 동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그런 성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율법 선생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열 가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의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하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커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랑을 하여야 할 명령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샘물과 같이 이걸 자꾸 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사랑의 물을 먹는 사람마다 변화를 받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이 사랑은 넘쳐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지만은 자꾸 나누어 주면 점점 샘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형제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에 마땅히 행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우리가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사랑은 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영어 번역에 보면은 without hypocrisy, 위선하는 것이 없이 가리우는 것이 없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가리우면 거짓이 있으면 이게 사랑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을 속이면 아내를 속이면 그건 사랑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를 속이면 그 사랑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속이면 사랑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을 때 아름다운 사랑으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거짓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에서부터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없는 사랑은 마음을 속이고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있는 깨끗한 사랑을 가지고 이 마음에서부터 거짓이 없이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장 전문하는 의사를 카디알라지스트라고 말하는데, 이 카디알라지라고 하는 말은 카르디오, 헬라 말의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하트,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지라는 말은 연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장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이 가슴을, 마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마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이웃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에 분명히 뺄 수 없는 것은 희생입니다. 만약에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랑할 때에 거짓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희생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희생한 부분, 돈이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쓰고 싶은데, 내가 써야 하는데 내가 쓰지 아니하고 남겨놓았다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내 희생을 전달하는, 그것이 사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을 두고 말할 때 24시간 동안에 내가 꼭 8시간은 잠을 자야 하는데 잠자는 것을 1시간 적게 자고 남은 1시간을 내가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친구를 방문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교회를 위하여 쓰고 이웃 사람을 돌보는 데 쓰고 우리 부모님에게 뭔가 하는 데 쓰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희생이 없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장에 바울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했습니다. 1847년에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제렌 킬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역, The Works of Love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즉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Christian love is self-renunciation, self-denial,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뭔가 남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잠잘 것 다 자고 내가 쓸 돈 다 쓰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먹고 나면은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드릴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이 selfish하고 self-centered life라고 하면은 심지어는 부모를 사랑할 수도 없고 아내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웃사랑은 물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 요소가 결부되어야 하는데, 진실이 있어야 하고 자기가 뭔가 희생하는, 자기 쓸 것을 안 쓰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24시간이 좋은 날에 한 시간을 내가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깨끗한 사랑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과 희생으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인데, 형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과 희생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